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 좀 나누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9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난주 우리는 8장을 다루면서 우상제단에 바쳐졌던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약한 자들이 넘어질 경우가 생긴다면 나는 그 권리를 절제하고 내려놓겠다. 양보하겠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영혼을 위해서 사랑의 기초로 그와 같은 설명을 사도 바울이 했죠. 장이 바뀌지만 오늘 주제도 사실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뭐 목회자들이 사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문제가 설명되어 있지만 설명하는 내용을 달리했을 뿐이지 설명하고자 하는 큰 주제는 지금 사실상 지난 장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주된 그 초점이 사도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좀 볼까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나의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식으로 더 강한 어떤 강조를 하고 있죠. 여기에 주제는 사실 사도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사도권 문제는 어쩌면 사도 바울의 평생에 걸쳐서 가시 같은 괴로움이었어요. 그리고 시련이었고 또 끊임없는 시비였고 도전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적어도 사도라고 얘기하려면 당시 사람들의 인식 세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복음의 위임 명령을 받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도한 자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는 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열두 사도가 있죠. 열두 사도만 사도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열두 사도는 초기에 주님에 의해서 이미 동아리가 지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로 임명된 자가 누굽니까? 오늘 여기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청중과 사람들에게 이 사도권을 의심받았습니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이 지식인층이 많았고 또 교회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자칭 인테리층이라고 스스로들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민감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참 무척 큰 괴로움이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목회를 하는데 뒤에서 수근수근 들리는 소리가 야, 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졸업장 가짜래. 목사 한 수도 그냥 태평양 건너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받았대. 뭐 그러면 참 목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선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권으로서 인정될 만한 현장이 어딥니까? 다메섹 언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하러 저 다메섹 국경도시까지 쫓아가다가 그 다메섹 비탈길에서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초자연적인 빛 속에서 누굴 만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이것이 바울에게는 사도직에 관한 기원이 되는 중요한 현장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그 이면의 사실을 좀 들춰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사울이었죠? 사울은 그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까지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자가 그 기적의 현장 한번 경험으로 갑자기 사람이 헷가닥 해가지고 아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어떻게 그런 돌연적인 인식 전환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적이 뭐 한두 번 일어난 겁니까? 더 놀라운 기적들이 많았을 텐데. 자, 바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가말리엘 문화의 아주 대학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마음대로 인용할 수 있는 자들이 몇 안 됐어요. 특별히 가말리엘 문화의 학자들은 그 중에 꼽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기질적으로도 좀 다혈질적인 기질이 있었지만 그런 학문적으로도 대단한 그 걸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사실 옛 이름이죠. 구약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묵시문학의 형태의 글이 있어요. 대표적인 글이 에스겔, 다니엘 이런 책들입니다. 또 예레미야 일부. 그러면 이런 묵시문학의 책들 속에 에스겔, 다니엘서 같은 책들은 주로 어떤 그런 구름, 소리, 빛 이런 풍경으로 묘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런 내용으로 묘사를 했을 때 보통 어떤 내용을 담을 때 그런 묘사가 성경에 에스겔서에 다니엘서에 등장을 했나? 두 가지입니다. 크게. 첫째는 종말을 이야기할 때. 종말은 반드시 무슨 개념과 짝을 지어서 나오죠? 심판. 종말과 심판의 메시지를 담을 때 그런 소리, 구름, 빛이라는 그림으로 구약 성경은 계시를 통해서 묵시문학의 형태로 쓰여집니다. 또 하나는 구원을 얘기할 때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문제가 나올 때는 반드시 또 짝을 지어서 나오는 개념이 메시아의 개념이에요. 왜? 구원은 누구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와야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공식처럼 외우셔야 됩니다. 아, 구약 성경에는 묵시문학이라는 형태의 글이 있는데 대체로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칭하는 것이다. 근데 그 두 책은 주로 종말과 심판, 또 하나는 구원과 메시아를 설명할 때 그런 기이한 소리 또는 구름 또는 빛의 광경을 글로서 나타낸다. 자, 이 지식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묵시 문학에 대한 선지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을 향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쫓아가다가 그 다메섹 언덕에서 바로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고 뭘 경험하죠? 초자연적인 빛 속에 눈을 보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것이 전형적으로 어디에 나타난 현상이냐면 바로 자기가 능통히 잘 알고 있는 묵시문학 속에 종말과 심판, 구원과 메시아를 설명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더라는 거죠. 이때 바울의 인식세계 속에, 신앙세계 속에, 신학세계 속에 뭔가 뽁 관통하는 의식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이분이 그분이었구나. 물론 이제 오 마이 갓이라고는 안 했겠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아, 내가 핍박하던 이 예수가 그분이구나. 그러니까 잘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원리라기보다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감춰져 있어요. 바울에게 그런 구약에 대한 선 이해가 없었다면 이 현상을 말씀과 연결시켜서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죠. 이건 뭐냐 하면 항상 어떤 현상이든지 어떤 사실이든지 그것이 반드시 무엇과 연결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연결이 돼야 돼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바로 내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스데반이 죽을 때 가편투표를 하고 그 죽음의 직간접적인 원인자였던 내가 바로 구약의 그 오마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었구나. 말하자면 여기서 관통하는 의식과 신학과 신앙에 뚫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뭘 기초로? 구약 성경을 기초로. 믿습니까? 그래서 이 다메섹의 사도 바울의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에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뭘 목격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해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명령을 받습니까? 너는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뭐라? 그릇이라. 복음을 증언하는 역할을 맡아요. 정확하게 사도들이 갖춰야 될 사도권이 여기서 인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정식으로 맨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끄트머리에 꼬랑지처럼 붙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사도는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열두 사도 안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 때에 맨 끄트머리에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모습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이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가 일어났어요. 가짜니, 뭐 안수를 돈 주고 샀다 그러니니 온갖 소문이 난무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듣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마음에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거나 말거나 지가 그렇게 사도면 그냥 복음 전하면 되지. 뭐 책마다 내가 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그렇게 자꾸 변명을 하고 그럴까? 유치하게 뭐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서. 과연 그렇게 간단한 문제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적극적으로 자기의 사도된 것을 변명하지 않을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조사위원회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법적인 공식기관에 의뢰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게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 말은 이게 전부 법정에서 쓰는 법률 용어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변명 이런 단어들이 다 법적인 용어예요. 비판 전부 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바울의 이 사도권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자, 우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곳곳마다 변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가에 대한 두 가지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교회에서 뒤로 돌아오는 소문이 이상한 소문이 들어왔어요. 야, 그거 그 학교 졸업 안 하셨대. 그 다니다가 말았대. 안수도 아무도 준 사람이 없대. 혼자 받은 건지 어쨌든 가짜인 게 분명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상식적으로 그에게서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오던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동안 그분을 통해서 배우고 알았던 신앙과 신학의 가치세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에게 교회에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엄청난 영광이 가려지고 성도들에게 영적인 손실을 주는 겁니다. 자, 이게 바울의 문제일까요? 교회 문제일까요? 교회 문제죠.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서 사도권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사도권을 단단하게 변호하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절대 자기 어떤 변명, 자기 어떤 명예, 이거를 위해서라면 그는 만신창이가 돼도 좋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공적인 유익과 이익이 걸린 문제일 때에는 이것은 개인적 문제로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사도권이 왜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고 복음을 위임받은 내용인가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태여 변명하고 강조한 겁니다. 자, 그럼 뒤집어서 교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참 그 교인들 못됐다. 그 왜 그렇게 뭐 가짜면 아닌 걸로 치면 되지 이렇게 심사까지 제청을 해서 조사를 하게 만들까? 그리고 목회자를 이렇게 괴롭힐까? 이 당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문화가 하나 있어요. 이 당시에는 이런 그 수사학을 공부한 연설가들이, 웅변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고라 광장 같은데 그런 선생들이 돌아다니면서 청중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해요. 어떤 홈이나 광장에서. 그러면 재밌는 그 문화관습이 뭐냐 하면 사람의 청중에 모여드는 수에 따라서 거기에 대가와 요금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 같은 사람은 어느 정도 말을 잘했는가 하면 자다가 방금 일어나서 얘기라도 말을 이쁘게 할 사람이었어요. 아주 달변가입니다. 쓰는 단어, 용어. 그런데 바울은 이제 서신서에도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말에는 졸하나라고 표현이 있죠. 이 사람은 설교만 하면 청중들을 다 재우는 거예요. 설교만 하면. 굉장히 듣기 거북하고 힘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느 원로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본교회 다니기가 좀 후배들에게 머쓱하고 해서 여기저기 교회를 돌아다녔대요. 그래서 어느 젊은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는데 요즘 유행어처럼 화가 나더래요, 화가. 네? 그분이 글을 썼는데 보니까는 교인들은 때로는 졸고 때로는 딴짓하고 다 지겨워 막 몸을 거의 꽈배기 수준으로 비틀고 있는데 목사는 저 혼자만 은혜를 받고 내려가더래요.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이제 그 원로 목사님 어떤 글에다가 썼어요. 제일 꼴보기 싫은 목사가 자기 혼자 은혜 받고 내려가는 목사. 아유, 그걸 읽으니까 겁나더라고요. 예. 바울이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했어요. 저 사람이 할 거는 이것밖에 없고 또 이거 안 하면 밥을 굶으니까 그저 억지 춘향격으로 사람들 재워가면서 근근히 생활 대책으로 이거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심 끝에 고린도 교인들이 일부가 그런 시비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변론을 하다가 지난주에는 음식 문제에 대한 답변서로 절제와 권리의 양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오늘은 그 설명을 조금 더 세부적 차원에서 이제 자기의 그 문제에 많았던 사도권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2절을 볼까요?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얘기입니다. 나의 사도된 것을 너희가 인쳤다는 말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했다 그 말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열매를 맺지 않았느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만약에 내가 가짜라면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을 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희가 열매가 아니냐. 자, 3절 시작.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이제 드디어 이 비판이 무슨 비판인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뭐에 대한 비판일까요? 사도권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아멘. 자, 이제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믿음에 잠회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자, 권리가 있다 그 말이죠. 삼중적으로 강조를 했어요. 첫째는 여길 보세요. 먹고 마실 권리가 나도 있다. 이 말은 목회자로서 생활비를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내 생활비를 책임져줘야 될 권리가 있다. 나에게. 두 번째는 나도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는 말은 나도 가족 부양을 해야 될 권리가 있다. 그 모든 것이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세 번째는 바나바와 나. 바나바는 사실 성경에 보면 부자입니다. 그런데 일 안 할 권리가 있다. 일 안 할 권리라는 말은 먹고 놀겠다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안 했는데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직업을 갖지 않을 권리가 나에게 있다. 그 얘기예요. 세 가지를 설명해서 먹고 마실 권리, 또 하나는 가족을 책임질 권리, 또 하나는 일, 세상 잡을 갖지 말아야 될 권리. 이 세 가지 문제를 왜 얘기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서 이 사람이 혹시 밥벌이 하는 거 아닐까에 대한 의구심의 시비의 이야기를 바울이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권리를 쓰지 않겠다. 이것은 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간의 특수한 관계와 맥락 속에서 바울이 자기의 권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반 원리로 전환시켜가지고 오늘날에 이제 비즈니스, 미니스트리를 이제 주창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아, 뭐 치사하게 교회에서 사례받지 말고 우리도 우리 돈 벌어가면서 교회 목회할 수 있지 않느냐?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자,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보십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은 교회 목회자들이 사람들이죠. 여기다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 목회자들이 세상 직업을 다 여러분들과 똑같이 갖고 그리고 교회 일을 해요. 전염이 될까요? 전념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들도 이익 앞에서 이익을 따질까요? 안 따질까요? 따지죠. 사람인데 장사를 하다 보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직장의 일터에서 이익을 따지겠죠. 그러면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올인을 하고 전부를 걸어도 될 동안 동안 현장인데 영혼을 돌보는 일들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 잡을 가지고 교회 일을 같이 돌본다는 것은 옳은 태도도 아니고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교회 같은 데서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계약서를 써요. 계약서. 그리고 그 계약서 맨 밑에 무슨 글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당신의 신학과 신앙을 존중하여 청빙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로부터 당신을 세상 모든 일로부터 자유케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법조문이 있어요. 그리고 사인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그 똑같은 계약서에다 계약을 해본 적이 있어요. 뭐 큰 교회 이제 부목사로 들어갈 때 처음에는 한국엔 그런 문화가 전혀 없는데 그걸 요구하니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아니 뭐 이런 계약을 다 하나. 프로 선수도 아닌데. 그런데 나중에는 그 담임 목사님이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문구의 의미들에 대해서 그제서야 이해를 했습니다. 아, 이게 그런 의미구나.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리우는 존 맥아더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어떤 글에 보니까 재미있는 이러한 토막을 소개했습니다. 목회 초기였는데 한 번은 부목사 한 분하고 장로님 두 분이 교회 이제 구태타를 일으킨 겁니다. 담임 목사님 목양실에 찾아와서 우리는 이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분을 모시려고 하니 목사님은 이제 그만 사임을 좀 해주십시오. 이분이 설교를 못했어요. 그런데 사표를 못 냈대요. 왜 못 냈을까요? 교회를 사랑해서? 믿음 때문에?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여기서 나가면 갈 데가 없더래요. 그 글의 제목이 갈 곳 없는 은혜예요. 갈 데가 없더래요. 거기서는 견디고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오늘날 미국에서 존 맥아더 목사님은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또 설교의 대가로 그렇게 추앙받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쭉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분이 갈 곳이 없었던 것이 얼마나 은혜였나. 그런데 어떤 분은 제 친구 중에도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재주가 많고 은사가 많아요. 내가 그 친구 보면 늘 야, 넌 진짜 목회하기 아깝다. 놀려요. 결국 지금 목회를 못하죠. 너무 할 게 딴 게 많으니까. 이거는 참 역설인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남자들 특별히 직장에서 아, 내가 오늘 이거 낸다. 사표 써가지고 오늘 내 과장 얼굴에다 한번 집어던지고 객감 물고 내가 오늘 끝낸다. 한번 분노를 터뜨리면 어우, 속 시원하죠. 보람 있고 건강에도 좋고. 그런데 이제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당장 현실이 기다리죠. 청구서가 줄줄이 들어올 텐데 한 달 살림살이 볼륨이 있고 애들은 문 밖에 서서 돈 내밀고 손 내밀고 돈 달라고 그 현실이 가물가물하겠죠. 이게 막상 직장 나가서 책상 앞에 앉으면 또 꿀꺽 삼키게 되고 그러기를 한 15년, 20년 돼봐요. 이제 어느덧 자기도 부장 달고 이제 큰 책임의 자리에 앉게 되면 과거를 회상하게 되죠. 아, 그때 그 사표 집어던졌으면 기분은 좋았을 텐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 깜깜하고 끔찍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권리를 다 쓰며 살 수가 없어요. 바울도 그래서 내가 먹고 마실 권리도 있고 마누라 책임질 권리도 있고 모든 권리를 내가 다 갖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장애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혼을 다치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안 하겠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에 머물 때 언제 일을 했는가 하면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시에스타라 그러죠. 그 더운 지방의 특유의 그런 잠자는 시간을 타서 천막을 기웠어요. 그리고 혹독하게 고생을 했죠. 그런데 바울이 늘 그러면서 살았던 것은 아니고 그는 1차, 2차, 3차 사도행전 전체의 궤적을 통해서 선교여행을 통해서 거의 교회의 도움과 성도들의 헌금으로 생활을 하고 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에게만은 바울이 그런 식으로 목회를 했어요. 이런데 너무 시비를 거니까 바울이 굉장히 플렉시블한 사람이죠.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하나의 원리로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약한 자에게는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약한 자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그 권리를 내려놓겠다. 오늘의 주제가 사실은 뭐냐면 내가 쓸 수 있는 권리를 얼마나 내려놓으면서 살 수 있는가.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하십시다. 9절.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내가 예 만드는 게 아니다. 율법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신명기 25장에 있는 얘기죠. 그 부분을 발췌한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자, 일 부려 먹는 소에게 입을 틀어막고 먹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왜? 왜 그랬다고요? 성경을 보십시오.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십니까? 자, 저를 보십시오. 이제 이 중요한 결론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소를 잘 먹여야죠. 그런데 소가 걱정이 되고 소가 염려가 돼서 소를 먹입니까? 누구 때문에 소 먹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소를 잘 먹여야 돼요? 자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뭘 강조하는 걸까요? 소가 뭐 쌀을 너무 먹네 안 먹네 그런 걸로 쓸데없는 비본질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 그 말이에요. 소가 존재하는 것은 소 잔맥을 내고 소를 존재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성도들 때문에 소가 존재하는 거라고요.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심었고 물 주었을 뿐이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직이고 하나님의 밭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여러분들의 영혼과 목양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다 쓰는 종에 불과하단 말이죠. 종. 그럼 주인집 아들이 높은 거예요? 종놈들이 높은 거예요? 이건 높낮이는 사실 없지만 이치적으로 따진다면 누가 누굴 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송목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 부름받아서 곡식 먹어가면서 존재하는 거라고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여기에는 이면에 감추어진 중요한 영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에게 먹을 걸 먹여가면서 일을 하라는 것은 그러면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만, 교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디는 목회자들 것이고 어디는 성도들 것이고 성경이 그렇게 구분되어 있던가요? 아니요. 만민의 것입니다. 만민회를 향한 메시지이고 만민의 책이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우리 한 군데 찾읍시다. 빌립보서 2장. 우리 빌립보서를 공부할 때 한번 다룬 부분이지만 보십시다. 2장 12절 13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3절을 잘 보세요. 눈으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이 행한다는 말은 무슨 행함을 얘기할까요? 자, 잠깐 앞을 보실까요? 12절에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salvation,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정확하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가는 전 인생의 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쓰시는가?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 그 목적을 위해서 너희에게 뭘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일을 하게 하신대요. 소원이 뭡니까? 우리의 목마름, 어떤 기쁨을 얘기해요. 자, 여기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 속에 담긴 중요한 핵심 가치가 이 본문 속에 얽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라는 가정에서 또는 여기 이제 많은 어머니들이 앉아 계신데 집에 애들을 키우면서 공부를 시키는데 공부시키는 게 만만치 않죠. 어느 애가 늘 나는 공부하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어머니. 그런 애 봤어요? 네? 그런 애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뭘 걸죠? 뭘 걸까요? 자전거를 걸고 야구 글러브를 걸고 걸어요. 은태가 이번 중간고사에 40등 안에만 들면 정교해서 아무렴 요즘 한반도 40명이 안 돼요. 이왕이면 전국으로 합시다. 얘가 맨날 내 설교를 클릭해가지고 자기 얘기 나오면 얼마나 전화로 댕댕거리는지 몰라요. 제발 애 취급 좀 하지 말라고, 애가. 이번에 너 40등 안에 들면 MTB 자전거 사줄게. 그러면 얘가 그 자전거를 얻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할 겁니다. 굉장히 열심히 할 겁니다. 어떤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다루시는데 그런 방식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하면 대학원생이 됐어요. 그런데 대학원생짜리한테 너 이번에 2등 안에 들면 돈 10만 원 줄게. 그러면서 대학원생 아들을 공부시키는 부모들이 있나요? 대학원생쯤 되면 어떻게 하죠? 좀 자면서 해라. 몸상한다. 이제 그만 자라. 아마 거꾸로 될 겁니다. 어릴 때는 공부의 의미도 가치도 이유도 모르죠. 모를 때는 먹여가면서 하는 거예요. 돈 줘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부모 입장에서는 치사하고 더럽고 웃기죠. 아, 이 자식이 뭐 나를 위해서 지가 공부하나 하고 나면 누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지가 행복해지고 지가 좋은 건데, 그런데 어릴 때는 그걸 못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치로 알아질 때까지는 소원을 두고 공부를 시키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방식을 하실 때가 있어요. 잘 보세요. 예수 처음 믿을 때 응답이 빨라요? 아니면 한참 믿었는데 계속 응답이 빠릅니까? 예, 한참 믿고 나면은 가는 곳곳마다 태클을 거시지 잘 안 도와주세요. 가만히 여러분 신앙 여정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정확합니다. 근데 처음에 화토 칠 때 막 땡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폭화가 터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 골프도 보면 처음에 막 홀인원이 나와요. 그것도 안식일 날 막 홀인원이 나와가지고 떠들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안식일. 그런데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의미를 알아가고 가치로 접근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자녀를 기르는 방식에는 두 단계가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매를 들어야 되는 시기가 있고 사탕을 줘야 되는 시기가 있고 그냥 알아서 둬야 되는 시기가 있죠. 그건 각자 다릅니다. 누가 어느 시기에 걸렸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방식을 택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권리를 내려놓는 연습을 시킨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의 삶이 뭐예요? 권리를 주장하는 현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이것을 제일 가까이서 연습하도록 묶어준 개체가 가족이라는 단위입니다. 그리고 기초단위가 부부라는 단위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이거는 결혼을 해서 여자라는 존재와 살아봐야 깨닫는 은혜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인간이 된다는 말이 정말 맞아요. 정말. 그리고 애들 때문에 가슴앓이를 해보고 밤에 자다가 이유 없이 경기 부리는 애들 몇 번 들쳤고 뛰어봐야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그제서야. 가족만큼 내려놓는 싸움을 매일매일 걸어야 되는 현장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큰 단위가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전부 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뭐가 부족하고 뭐가 못나서. 그런데 우리는 먼저 십자가 앞에서 그 싸움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뭐예요? 최고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분이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권리를 내려놓는 사건이었어요. 이 앞에 누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십자가 앞에서는 권리를 주장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제대로 만난 가슴은 누가 앞에서 큰 소리 못 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제서야 용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제서야 용납이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경건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동역자끼리 화내지 마십시오. 당부했어요. 화내지 마십시오. 화는 교만의 표출입니다. 정당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정당하면 광장에서 소리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정말 정당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 세워지는 이 연습을 꿈에도 잊어서는 안 돼요. 정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 다 죄인으로 비기는 공간인데 정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그래서 용서를 빌고 구원 얻은 기쁨으로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잊을 쯤 그것을 또 확인하러 나오는 공간이 예배당이어야 해요. 맞죠,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깊은 묵상과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조용히 해서 진짜로 한번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 내 모든 삶의 영역을 되돌아보면 내려놓았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것,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 내려놓지 못한 것 지적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밑에 내려놓겠습니다.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옳다고 소리칠 자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내 안에 내 밖에 옳은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의를 행하였으나 하나님 앞에 죄악을 더한 것뿐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날 일꾼 선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모두가 기쁘게 순복하는 결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온 체육 축제와 그리고 특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3.1교회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만이 통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부른다면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